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북한이 강원도 갈마 부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지 수초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 군 당국은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사일의 종류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에도 미한 군사훈련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해 이 중 3발이 약 1000km를 날아 일본 영해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서북부 쿠르드족 마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쿠르드 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쿠르드 군 지휘관들은 어제 러시아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의 전쟁을 위해 현지 쿠르드 전사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드군 관리들은 또 러시아군이 이미 시리아 정부의 지원 아래 최근 아프린 지역에 군 수송차와 장갑차를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관영 매체는 아프린에 배치된 러시아 병사들과 전차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은 이는 시리아 내전 양측 간 휴전 조율을 지원하는 조정센터에 병사들이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도 시리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이 시리아 반군 장악지역 인근의 피난민 수용소로 사용되던 학교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33명이 숨졌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북부 라카준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알만수라 남부 지역을 겨냥해 어제 새벽 이뤄졌습니다. 시리아 라카 상황을 외부에 전하고 있는 활동가 단체 라카는 조용히 학살되고 있다도 이번 공습 사실을 확인하고 피난민 50가구를 수용하고 있던 학교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필리핀과의 분쟁 도서에 환경관측소를 건립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지난주 남부도시 산샤 시장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 루손섬으로부터 230km 떨어진 스카보로섬에 환경관측소를 위한 공사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번 보도는 진실이 아니라면서 남중국해의 생태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필리핀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앞서 중국 측에 환경관측소 건설 계획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나토 정상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나토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 기업체들의 미국의 국경 장벽 설치 공사에 관심을 갖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이 평판을 고려해 장벽 건설 참여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도 지난주 장벽으로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멕시코 기업들은 먼저 자신들의 양심을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몇 초 만에 공중 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샘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필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오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고 그 지역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3m, 서해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몇 초 만에 공중 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종류 등 기타 사항은 추가 분석 중이며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도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강원도 갈마 부근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몇 초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일본 교도통신이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한 직후 미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짤막하게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의 종류나 수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로 솟아올라야 감지할 수 있고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다면 미국의 첩보 위성에서 탐지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쏜 지 16일 만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발사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달 12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이거나 중거리 무수단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의 발사 성공 경험이 적어 기술 수준도 아직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일 수도 있지만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작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여기서 6번이나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번도 저쪽 평북 구성시 방영비행장 쪽에서 또 발사했다는 것을 보면 무수단을 어떤 뭔가 새로운 개량형인거나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험 발사라는 차원에서 뭐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 바닷가 쪽으로 가져와서 발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 105주년과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앞두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 공동회동을 갖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북핵 공조에 관한 중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세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금지된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22일 서울 외교부에서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중국을 찾았던 윤 대표는 또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는 양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그렇게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이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부적절하고 우려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김홍균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틸러슨 장관이 사드는 방어 시스템이라는 점을 중국에 매우 강하게 전달했으며 이런 점들이 중국 측에 잘 전달됐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도 틸러슨 장관이 한국에서 대북 제재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이 중국과 북한에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또 북핵 육자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동맹국 그리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추도록 해야 할 때라며 일축했습니다. 윤 대표는 이어 자신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회동 당시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이와 함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다음 달 한국 방문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최근 방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두 차례 전화통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최고 수준의 상호 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육자회담 대표들의 이번 회동은 틸러슨 장관의 최근 한중일 3국 순방 결과를 바탕으로 미한 공동의 대북 해법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특히 중국의 동참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압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윤 특별대표의 방중 상세 결과를 청취하고 대북 제재 압박 강화를 위한 중국과의 공조 문제 등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 시험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두 나라는 북한이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공조 아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이런 일련의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ICBM 발사 시험 등 추가적 전략 도발의 전조로 볼 수 있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일명 죽음의 백조가 지난 15일에 이어서 7일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미한 연합 공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두 나라 공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하는 한편 두 나라 공군 전력의 연합 전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전개 능력을 속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은 필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평화재단이 20일과 21일 이틀간 국제 핵 정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21일 이틀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보드 보좌관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이유로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꼽았습니다.
But certainly the North Korean and Iranian missile threats that are accelerating. As those programs continue apace, it's hardly surprising we're
점증하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포드 보좌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체제보다 핵무기 감축에 중점을 뒀지만 상황이 변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우려하는 러시아,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I am under no illusions that the world is a benign place. I think it's a very dangerous place, and I think that the
하지만 미국의 노력으로 안전한 세상이 왔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I don't have clear guidance on how to approach that except that we are certainly committed to our alliance relationships and I certainly as a matter of fact it remains the case that those alliance relationships and the security
이 문제에 대해 정해진 지침은 없지만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생각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포드 보좌관은 모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the North Korean threat is one that we do and need to take very seriously. It's got an unchecked nuclear weapons program, an accelerating missile testing program.
압박과 대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포드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특히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의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협상을 통한 해법도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1일 세계 속 미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 대응과 관련해 전면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it has to be a full court press that as Secretary Tillerson said there's no option off the table.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 서울에서 모든 형태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북한 문제 해법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국무장관 재임 시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제재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면서 영리하고 특정 대상을 겨냥한 제재, 매우 신중하고 아주 촘촘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s of sanctions that can be put on that in fact really make sure that they aren't shipping their material.
가령 북한 정권이 금지 물품을 반출, 반입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조치와 함께 금융 제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틸러슨 장관이 이 사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선 김정은 정권이 위험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대화나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헤들리 미 평화연구소 이사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현 시점에서 북한 정권과 협상을 시작하는 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o negotiations beginning where we are now don't look particularly attractive.
클린턴 전 행정부와 부시 전 행정부 모두 북한과 비핵화 조치에 합의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패한 만큼 먼저 압박을 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특히 제재와 관련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 정권에 금융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성 파워도 좀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I think we also need to build up a little bit of our hard power, if you were not the offensive hard power, but I think we need to enhance deterrence and
대북 억지력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에 대한 로켓 위협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이런 제재와 억지력 강화 조치들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때에야 비로소 협상을 통한 해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에 중국인 또 중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최근 보고서에는 중국을 의미하는 차이나 혹은 차이니즈란 단어가 총 185번 등장합니다. 보고서가 첨부 문서를 제외하고 총 92페이지인 점을 감안하면 한 페이지당 적어도 두 번씩 중국인 혹은 중국 기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나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을 지적하는 보고서에 중국이 사실상 매 페이지마다 거론되는 건 그만큼 북한의 불법 활동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을 대북 제재 회피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드러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협력 부분은 북한의 금지 품목 조달과 운송, 금융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금지 품목 조달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쓰인 주요 부품이 중국 업체로부터 조달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북한이 광명성 위성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미사일의 파편에서 EMI 필터와 볼 베어링, 압력 전송기 등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때 사용한 부품을 회수했습니다. 이 중 EMI 필터는 베이징 이스트 이그지비션 하이텍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기업이 만들었고 압력 전송기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베이징 신장탱 센트리 테크니컬 테크놀로지가 조달한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2년 은하 3호 발사 당시 타이완의 한 중개업자를 통해 영국산 압력 전송기를 납품받았지만 전문가 패널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조달처를 중국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열린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 당시 북한이 각각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소형 항공기들을 선보였는데 이들 역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해당 항공기들을 사치품으로 규정했지만 중국 정부는 각 회원국마다 사치품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항공기 수출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한국 등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의 중개상 등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군사 목적의 상용 품목을 조달할 때 여전히 중국 중개인과 현금 거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무기 등을 해외로 수출할 때 중국인 등이 깊게 연관된 점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8월 유엔은 북한산 철광석 2.3톤과 북한이 만든 대전차 로켓탄 3만 개를 실은 선박 제슌호를 이집트 영해에서 적발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고 선장도 북한인이었지만 전문가 패널은 이 선박의 운영에 중국식 이름을 쓰거나 중국 소재 선박회사와 연관된 최소 3명의 인물이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제슌호는 싣고 있던 화물이 중국에서 만든 수중 부품 펌프며 출발지가 중국이란 내용의 허위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7월 에리트레아로 향하던 항공화물에서 발견된 대북 제재 품목도 최초 출발지를 중국으로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을 출발하거나 도착지로 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실린 대북 제재 관련 화물들은 대부분 중국이 아닌 해외에서 적발된 것들입니다. 금융 부분에 있어선 북한의 제재 대상 은행들이 중국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제재 위반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광선은행은 중국 단둥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적발됐던 단둥 홍샹그룹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 송금했습니다. 또 대동신용은행과 조선대성은행 역시 제재 대상이지만 다이렌과 단둥, 신양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자인 김철삼의 경우 수백만 달러를 중국으로 들여와 이들 은행을 통해 다른 나라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그 밖에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중국에 위장회사를 차린 뒤 각종 불법 활동에 연루된 사실과 함께 중국 내 최소 4개 대학이 핵무기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도 담았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확산에
깊게 관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been deeply involved in proliferating items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ballistic missile.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책임을 묻는데 소극적이었던 유엔이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역할이 상당한 것으로 거듭 드러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이는 이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청신호를 켜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올해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은행들 스스로도 북한과의 거래에서 오는 위험성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시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역은행 등 각 지방 차원의 제재 이행은 매우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잠재적으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북한 인권 관련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북한 인권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국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포털에서는 유엔과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비롯해 한국 정부와 민간 연구와 영상 자료, 북한 인권 관련 최신 현안과 기초 정보, 또 북한 인권 관련 최근 기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1억 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이 자금으로 1,3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1일 발표한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총 1억 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1억 2,100만 달러보다 다소 줄었으며 2015년 1억 1,1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 사업으로 3,900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이 자금은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보조식품과 미량 영양소 지원, 그리고 중증 급성 영양실조의 예방과 치료 활동에 사용됩니다. 유엔은 특히 생애 첫 1000일 동안 영양 부족을 겪지 않도록 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3,7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으로 북한 보건기관들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 장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민들에게 식량과 비료, 종자, 농기구, 가축 등을 지원하는 식량 안보 사업에 3천만 달러, 식수 위생 사업에 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세계 식량 계획 등 북한 내 5개 유엔 기구와 6개 유럽 비정부 기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이번 예산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판 미슈라 평양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백만 명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외부 사회의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인도주의 지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까지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정치적 고려 사항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의도하지 않게 인도주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부터 은행 업무가 종종 가로막혀 북한 내부로 자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수출 인허가가 강화돼 북한으로 보내는 물품의 조달이 어려워졌고 각종 물품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원조국들이 자금을 할당할 때 북한을 꺼리게 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 이래 원조국들의 기부금이 급격히 줄었다며 이에 따라 유엔과 비정부기구들도 지원을 상당 부분 줄여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통일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를 이끌어갈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교육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결의통일교육원에 나와 있습니다. 통일부 사단법인 결의 하나되기 운동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결의통일교육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통일 지도자 양성 주말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총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첫 강의 시간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이산가족 돕기 뭐 이런 활동도
남과 북의 분단 상태가 반세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로 가는 길, 전문성을 갖춘 시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이 시간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결의 하나되기 운동연합 송낙환 이사장입니다.
통일 지도자 양성 과정은 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문제가 우리의 지상 과제고 큰 문제인데 점점 갈수록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 통일 의식이 희박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어도 남북 통일 문제를 놓고 방관자가 되면 안 되고 벽돌 한 장이라도 놔야 된다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통일 지도자 양성 과정은 총 4번의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1시간 동안은 강의가 진행되고 또 1시간 동안은 수강생들의 자유토론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첫 시간에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남북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봅니다. 남북이 내세우는 수많은 통일 정책을 알아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됩니다.
통일 지도자 과정은 간단하게 4주 과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통일 문제에 대한 네 가지 주제를 강의합니다. 첫 번째로 북한 실상, 북한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빨치산 시기부터 현재까지 그 두 번째 주에는 통일 정책. 남한도 대통령들마다 뭔가 대북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북한도 김일성부터 현재까지 두 번째 시간에 하고요.
계속해서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통일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일 지도자 자질과 관련된 강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은 국제정세입니다. 통일이 우리 민족 내부 문제만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 중, 일, 러, 세, 네 나라 간의 그 관계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라는 거는 주변에다가 자꾸 확산시키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강사로서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네 번째 시간에는 교양 과목으로 합니다.
이렇게 4주간의 과정이 끝나면 종합 발표의 시간을 갖고 판문점 등의 현장 견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통일 지도자 수료증이 수여되게 되는데요. 이 통일 지도자 양성 과정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강생들 가운데선 탈북민도 여럿 있었습니다.
뭐 저도 탈북민이고 빨리 가족들도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 또 이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과정에 여기를 알게 됐고
북에서 살다가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일이 빨리 되고 그런 염원을 안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통일 지도자 양성 과정을 듣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권영수 씨입니다.
꿈이라는 건 다른 거고요.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통일에 좀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분야에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뭐 조그만 힘이지만.
또 다른 시민 염형식 씨 역시 수업 첫 시간을 앞두고 통일 지도자 양성 과정에 임하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자유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 그걸 좀
동양에서 알고 북한 체제에 억눌려 있는 그 우리 민족들이 좀 더 이 자유세계를 전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염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저와 같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이야기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강생들은 민족이 단합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생각으로 평화 통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통일 지도사가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통일과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수강생 김현수 씨입니다.
저희가 많이 알아서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런 이 또 특히 남한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런 믿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게 됩니다.
결의통일교육원에서는 앞으로 4주간의 통일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친 후에 관심 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지도자 심화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이 또 있어요. 끝나면 심화 과정. 4월부터 16주간으로 하는데 보통 그거는 일반 과정을 마친 분들이 강사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전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여기를 거쳐서 심화 과정을 통해서 통일 강사로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아도 자기 생활 주변에서 일단 교육을 거쳐 나가면은 그 통일 활동가가 돼가지고 주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 지도자 과정을 모두 수료하게 되면 통일 강사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유럽에서 진행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예.
취임 후 첫 번째 다자간 정상 외교에 나서는 건데요. 어떤 의제가 놓여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또 남중국해 섬에 환경 관측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하고 있는 사정 좀 보겠고요.
예.
지금 연방 미연방 상원에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고서치 지명자가 어제 이틀째 청문회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순 없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에 유럽에 가는군요.
네, 5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어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6일부터 이틀 동안 이탈리아 시실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렇게 해외에 방문하는 건 처음인 거죠?
예, 지난 1월 취임 후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이렇게 정상 외교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전부 미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서 각국 정상들을 함께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네,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을 만나서 분담금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이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이 나토를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예.
그 이후로 미국에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쏠리는 점을 꼽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 분담금으로 국내 총 생산의 3%대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예.
유럽의 다른 회원국들에 더 많은 분담금을 내라고 압박을 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토 대부분의 회원국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이 향후 10년 동안 국내 총 생산 대비 2%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예.
미국의 3%대를 내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비춰보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데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 2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이렇게 5개 나라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토 대변인이 어제 이번 정상회의 일정을 발표하면서요. 테러 척결을 위한 회원국 연대와 함께 이 방위비 증액, 이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분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약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미국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토를 100% 인정하고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예.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렇게 나토와 관계된 미국 정부의 모든 책임자들이 나토에 대한 굳건한 책임을 100% 다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는 이탈리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토에서는 주로 뭐 안보 문제, 방위비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G7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문제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 시실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오는 5월 26일부터 27일 진행될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요.
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자유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리니 총리가요. 어제 이 현지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G7이 보호무역주의 폐쇄성의 의혹에 맞서서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놓고 지금 미국과 다른 주요국 정상들의 입장이 다른 거죠?
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보호무역을 추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자유무역 체제의 강화를 주장하는 다른 이 G7 정상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다른 G7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자유무역 기조 확대 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 건설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환경 관측 기지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놓고 지금 필리핀과 충돌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핵심 분쟁 지역인 이 스카보로 암초, 중국명으로는 황옌다오로 가는데요.
예.
여기에 중국이 환경 관측 기지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 중인 걸로 최근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탈리아노 아기레 필리핀 법무장관이 어제 중국이 이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을 어기고 있는 데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이 태국 방문을 수행 중인 엔리크 마날로 외무장관 직무대행이요. 이날 이 스카보로 섬에 이 환경관측 시설물을 짓는 계획에 대한 해명을 중국 측에 요구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도와는 달리 중국 측은 이 시설물 건설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네,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이 중국 정부가 스카보로에 시설물을 지을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예.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에 환경 관측 기지를 건설한다는 보도는 오보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우리는 남중국해 일대 해양 환경 보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또 중국과 필리핀 관계에도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예, 중국과 필리핀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주요 당사국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이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해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면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예.
중국 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꾸준히 만들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중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청문회 첫날이었던 월요일에요.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하고 고서치 지명자가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서치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예.
고서치 지명자는 이 오로지 법과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 뿐이라고 답을 했고요.
예.
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사법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서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이제 담당 판사들을 비판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죠.
예, 고서지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낙담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앞서 고서치 지명자가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언이 좀 와전됐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예.
고서치 지명자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민 관련 행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고서치 지명자는 이 대법원에서 다루게 될 소송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미리 밝힐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또 같은 이유로 총기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대법관은 미국의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낙태가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고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수적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걸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고서치 지명자는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예, 낙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는데요.
예.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이미 굳어진 판례고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고서치 지명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한 일도 없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에서 나왔을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좀 민주당에서는 또 고서치 지명자가 그동안 여러 소송에서 기업 편에 섰다. 이 부분을 비판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추운 날씨에 고장난 트럭을 버리고 피신했다가 해고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당시 고서치 지명자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이와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해석했을 뿐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간 기업이 아니라 힘없는 개인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린 일도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사흘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고소치 지명자가 의원들의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 외부 증인들이 나와서 각각 고소치 지명자를 지지하는 이유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법사위원회에서 인준안을 찬반 표결에 붙이고요.
예.
인준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 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요. 4월 7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영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또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1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0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2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4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5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5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4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4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9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모바일 사이트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접속하세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들의 전자기기 기내 반입이 금지된 이유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폭탄 위협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ISIL 반군들이 휴대용 컴퓨터 전지 내부에 맞는 소형 폭탄을 개발하는 계획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도 미국 관리들은 올해 초 ISIL이 미국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밀 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번 정보는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 연방교통안전청은 성명에서 특정 위협이 제기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테러단체들이 상업용 항공기를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또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 10개 공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들에게 적용된다며 휴대전화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북한이 강원도 갈마 부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지 수초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 군 당국은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사일의 종류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에도 미한 군사훈련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해 이 중 3발이 약 1000km를 날아 일본 영해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 인근의 피난민 수용소로 사용되던 학교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33명이 숨졌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북부 라카주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알만수라 남부 지역을 겨냥해 어제 새벽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아 라카 상황을 외부에 전하고 있는 활동가 단체 라카는 조용히 학살되고 있다도 이번 공습 사실을 확인하고 피난민 50가구를 수용하고 있던 학교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내 필리핀과의 분쟁 도서에 환경관측소를 건립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지난주 남부 도시 산샤시장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 루손섬으로부터 230km 떨어진 스카보로 섬에 환경관측소를 위한 공사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번 보도는 진실이 아니라면서 남중국해의 생태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필리핀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앞서 중국 측에 환경관측소 건설 계획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나토 정상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나토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 업체들의 미국의 국경 장벽 설치 공사에 관심을 갖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이 평판을 고려해 장벽 건설 참여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일부 기업들은 논란을 빚고 있는 장벽 설치를 통해 잠재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경 지역 멕시코 주민들은 장벽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되는 주장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